한 2주 전인가 우리 본당이 속한 그 지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지구에서 지구를 담당하고 계신 주교님, 잘 아시죠? 스피다 주교님이 저희 본당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오셨는데 그 우리 본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법인의 성격 문제 때문에 그 법인의 성격을 다른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오셨었고요. 그래서 주교님도 만족하시고 저희들도 만족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뭐 상호간에 아주 그냥 유쾌하게 잘 끝이 나서 그 부분이 이제 조만간에 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또 공적으로 본당회장님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주교님 오셔가지고 뭐 이야기 잘 하시고 식사도 점심 식사도 이제 잠시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제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저한테 가을에 이런 지구 사제단인지 교구 사제단인지 그런 사제들이 디트로이트 교구 신부들이 함께 이렇게 산행을 가는 그런 뭐 소풍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고 가서 뭐 잠도 자고 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나무도 좋고 산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 눈치가 저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려 죽겠죠. 이제 뭐라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눈치까지 봐야 되니까 아마도 저보고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May I participate in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입이 May I appreciate in 이렇게 제가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교님이 저보고 아, 오란 얘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시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바보짓을 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주교님 오셔서 뭐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하고 잘 돌아가셨다는 것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또 공식적인 진행 과정은 또 회장님 통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식의 첫 주일을 함께 맞이하면서 독서 말씀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으로 이 사순식의 첫 주일 미사를 함께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장으로 오늘 사순 첫 주일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유쾌한 문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순식을 시작하면서 적절하다고 싶어서 이걸 골랐는데요. 오늘 일독서였던 창세기 이야기이고 오늘 이 부분이 창세기 책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죠. 뭐 신작 아니라고 해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교회 전통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라는 개념의 시초는 뭐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원죄의 창시자고요. 근데 그 시작도 사실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많은 교인들이 유아들에게까지 이제 세례를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국교가 되기 전에는 지속적인 박해가 있잖아요.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미사를 드리고 숨어서 내 신앙생활을 해가고 하니까 어른들이 세례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에게까지 세례해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성당도 바실리카 형태, 궁전의 형태로 거대하게 지으면서 이제 그런 신앙의 여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영아 사망률이 거의 뭐 50%를 훌쩍 넘어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은 세례를 받기를 바란 것이죠. 그 부모 좋은 것은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요. 하지만 당시까지도 이 세례는 그 지금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만 그때는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성사는 평생에 한번 보는 구애 성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의미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가라는 반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원죄의 개념이고, 그 원죄는 바로 오늘 첫 남자와 첫 여자가 저지른 이 사건이 되죠. 구체적으로는요. 사실 그래서 이 시작은, 원죄의 시작은 조금 불편하고 거북하지만, 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언제나 이런 인간의 의도와, 원죄를 만들고자 했던 인간의 의도와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은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작용을 하실 때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원죄라는 개념에 사실 근본적인 의미를 잘 심어두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원죄는 어떤 구체적인 죄라기보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말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좁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넓게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죽음 자체도 사실은 그 불완전의 거의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의 예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제가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차리게 되는 밥상, 이 밥상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마련한 죽음의 잔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물이 되는 풀도 자신만의 생명이 있지만 살짝 데쳐지면서 생명이 사라지죠. 고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삶든지 굽든지 튀기든지 볶든지 이미 그렇게 요리되기 전에 그 고기는 도축되어진 어떤 살아있는 짐승의 살이었을 겁니다. 어떤 소들은 막 운다고 하잖아요. 도축되기 전에요. 아마도 직접 가축을 잡아서 음식을 마련하라고 하면 밥상에서 고기가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생명의 생명을 취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매일 그렇게 사실은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이자 원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식탁 앞에서 꼭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감사해야 하고 식사한 후에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 생명을 인간에게 기꺼이, 이 기꺼이라는 말도 사실 인간 중심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꺼이 내어준 그 생명의 주체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전 기도와 식사 후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살아감의 한 단편이죠. 희생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생명마저 빨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 자식들로 불리는 우리 전 존재들이죠. 뭐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그 아이는 자기 어미의 생명과 영양을 빨아들여서 자신을 형성합니다. 어미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젊음과 그 아름다움이 반토막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자식에게 그 생명력을 내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아라는 존재도 이미 다른 존재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이기에 탄생의 순간부터 다른 존재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죄 많은 존재가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부모가 아닐 수는 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자식이 아닐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무리 잘해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라 하더라도 충분히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 존재입니다. 자식은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다시금 부모를 늙어가게 만듭니다. 그 부모의 늙어감과 자녀의 젊어감의 그 교차, 그 세대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자기 희생의 이름이 무한 반복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완전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는 육화한 강림에 대해서 오늘 이독서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라고 하죠. 불완전한 인간은 다른 생명체의 생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신의 생명까지, 신의 자기 희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신의 생명까지 받았고 그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추구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 노력이란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위해 희생되어야 되는 생명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려는 신앙인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 생활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바로 단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을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뭐 설마 뭐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겠어요? 물 같은 건 뭐 드셨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단식은 인간 삶에 대한 겸손과 소박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의 향연인 밥상에 사치와 향락이란 이름으로 그 죽음으로 인한 음식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동양 고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장례식을 대하듯 슬픈 마음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승리한 군대 입장에서는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적군의 무수한 생명이 죽음으로 사라져갔고 아군의 죽음의 희생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투의 승리를 장례 치르듯이 하라라고 그 고전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상 앞에서 겸손하고 소박해야 되고 그래서 일상에서도 겸손하고 소박하고 담백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의 삶에서 일상화되어버린 사치와 향락과 허영이 그래서 죄가 되는 이유는 그 화려함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의미 없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희생이 아니라 욕심 많은 한 인간의 사치를 위한 그 덧없는 의미 없는 죽음이 되기에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 소박한 삶의 정의란 그래서 한 인간의 생을 최소한의 생명의 희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다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최소한의 살생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자신들의 계율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맞은 이 사순식이란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겸손과 소박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일상에서 이 귀한 생명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이번 사순식이 우리 본당 공동체의 회개와 또 판공성사 준비에 화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